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2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인즈,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인즈,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쵸.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 오늘의 뉴스 심층 분석을 위해서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겉보기에는 참 다채롭죠?
맞아요.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펼쳐보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부터 우리 동네 도로 안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을 넘어서, 이 사건들이 청취자님의 삶에 왜 중요한지 그 연결고리들을 제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바다 건너 유럽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6월 기준 역대 최고 체감 지표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심각하죠.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폭염이 쫙 확산됐거든요.
와, 이탈리아까지요? 저 자료 보고 진짜 놀랐던 게그 유명한 에펠탑이랑 루브르 박물관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물놀이 사망사고도 막 속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단순히 기상이변을 넘어서 대륙 전체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청취자님,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모나리자도 땀을 흘릴 것 같은 더위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모나리자도 더위를 먹을 날씨죠.
그쵸? 그런데 청취자님, 이게 단순히 오늘 날씨가 덥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야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제와 공공안전의 문제로 번지는 건가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유럽의 도시 설계 자체가 이런 극단적인 열기를 아예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애초에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네. 유럽 건축물들은 역사적으로 추위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리의 그 아름다운 건물 지붕들 대부분 아연으로 덮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 회색 지붕들? 낭만적이긴 한데 직사광선을 받으면 엄청 뜨겁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건물 전체가 막 거대한 오븐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뒤늦게 에어컨을 사서 틀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러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 년된 노후화된 전력망이 그 막대한 냉방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폭발점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대규모 정전 사태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 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해야 하고, 이건 결국 여름철 에너지 확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하, 비용이 폭등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폭염이라는 물리적인 타격이 생활비 급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관광산업 타격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정도죠.
와, 날씨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할것 같아요.
네, 어떤 쪽으로 연결해 볼까요?
유럽은 폭염 때문에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전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거든요.
아,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형 원전 10개 건설을 지원하려고 무려 175억 달러 규모의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기반 원전을 여러 부지에 동시에 짓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강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여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원전은 건설비도 막 엄청나게 뛰고 공사 일정도 10년, 20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과거 조지아주 보글원전 사례만 봐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심각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공지능이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경제성도 불확실한 원전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인 경제성만 보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더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건 단순히 전기를 싸게 만들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확보는 이제 미국의 핵심 산업 정책이자 안보 문제로 자리 잡았거든요.
안보 문제까지요? AI가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그런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은 스위치 같은 거라서 쓸 때만 전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느라 24시간 내내 풀 아동되어야 합니다.
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100층짜리 빌딩에 있는 모든 에어컨과 불빛을 1년 365일 최고 출력으로 켜두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와, 정확한 비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기저전력이라고 부르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출렁거리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해가 안 뜨니까 태양광은 안 될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탄소 배출 없이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건 지금 기술로는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17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대출해주면서까지 원전을 밀어붙이는 거군요.
네. 게다가 여러 부지에 동시에 짓는다는 건 과거에 무너졌던 원전 부품 공급망과 전문 인력을 미국 내에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기술 정책,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후 정책이 하나의 거대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렇게 에너지 안보를 챙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미국이 이렇게 집안 단속을 하는 동안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이자 지정학적 화약고인 중동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사찰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이군요.
네, 상황이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시설 사찰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란이 사찰을 수용하는 방향이라고 하고 이란은 또 선을 긋고 있죠.
맞아요. 청취자님, 이건 마치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나와서 서로 완전히 다른 회의록을 주장하는 꼴이고요.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동상이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 의회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란전 중단 전쟁 권한 결의안이 50대 48로 통과됐어요.
아, 하원에서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했는데 상원에서도 브레이크를 건 거군요.
네네. 제가 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금 대통령에게 잠깐 전쟁 권한은 신중해야 해 라면 초당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이 핵사찰 쟁점이 단순한 외교적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경제적 여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이 긴장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와, 20%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거기 막히면 당장 기름값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글로벌 해상 물류가 멈추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와, 아까 유럽 폭염 때도 에너지 비용이 오른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감당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회가 제동을 건 것도 물론 법적 효력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워싱턴 정권에 퍼진 깊은 전쟁 피로감 때문이죠.
아, 전쟁 피로감이요? 하긴 또 막대한 예산을 중동에 쏟아붓는 걸 원치 않겠죠.
맞아요. 게다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거시적인 외교 정책과 국방 예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결국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런 거대한 글로벌 위기들이 워싱턴이나 저 멀리 중동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청취자님들이 체감하는 로컬 경제, 동네 살림살이로 스며들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을 저희가 발 딛고 사는 베이 지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6월 22일자 아주 흥미로운 보안 기사가 하나 떴어요.
마운틴뷰 지역의 주택 관련 기사였죠.
네네. 마운틴뷰의 교사나 공공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인 스컬러스 로우가 조성됐거든요. 총 144가구 규모인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꽤 낮게 측정됐다고 해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공공주택이네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베이 지역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지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보다 싼 좋은 취재 집이 왜 비어 있는 걸까요? 심지어 1베드룸을 중심으로 공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아, 빈집이 있다고요? 베이 지역에서 주변보다 싼 새 아파트인데.
제 말이요. 줄 서서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질적인 장벽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어떤 장벽이 있는 건가요? 소득 기준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일단 입주를 위한 소득 상한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교사들의 월급이 이 기준을 아주 살짝 넘겨서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아, 완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네요. 시장 가격 렌트를 내기엔 돈이 부족하고 공공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이 아주 조금 높아서 안 되고.
정확합니다. 게다가 빈집이 주로 1베드룸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1베드룸이면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교사들은 가족 단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1베드룸 위주의 설계는 교사들의 실제 생활 패턴이나 생애 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 문제네요. 결국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교사들이 집을 못 구해서 베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죠?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공실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훌륭한 교육 인력과 공공 서비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와, 진짜 뼈 때리는 분석입니다. 거대한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 환경의 붕괴나 방치가 때로는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아, 네. 그 6월 21일 밤에 발생한 하이웨이 9 교통사고 자료 말씀이시군요. 저도 이 뉴스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세르토가 인근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야간에 차량이 굴러떨어져서 산호세에 사는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당국 조사 쟁점을 보니까 해당 구간이 굴곡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이웨이 9는 원래도 지형적으로 운전하기 까다롭고 위험한 도로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니 첨단 기술이니 하면서 수십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평범한 이웃들이 다니는 도로는 굴곡진 채로 방치되어서 17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게 이게 참 대비가 되면서 먹먹하더라고요.
인프라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죠. 야간 운전 시 과속 문제나 가로등 같은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사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지구 반대편부터 우리 동네 앞길까지 쫙 한번 훑어봤네요.
네네, 요약을 해보자면 프랑스 루브르를 데운 폭염이 우리에게 인프라의 한계를 보여줬고 그 와중에 AI 발전으로 인한 미국의 거대한 원전 투자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물류의 목줄을 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의회의 전쟁 피로감까지 연결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거대한 인프라와 경제 문제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동네 베이 지역의 교사 주택 공실 문제나 하이웨이 9의 가슴 아픈 도로 안전 문제로 체감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물리적 인프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같은 가상의 기술 발전은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전을 짓거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위한 주택을 채우는 등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대비네요.
청취자님, 우리는 과연 물리적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시스템적인 공백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인프라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